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오늘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 첫날 행사를 녹화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TV는 밤 10시 30분, 평양시간 밤 10시부터 정규 방송 도중 당대회 장면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BBC와 CNN 등 평양에서 당대회를 현장 취재하는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늘 오전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에 입장한 뒤 현재 당대회 첫날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6년 만에 개막한 7차 노동당 대회는 9일쯤 폐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개발, 실험, 배치를 계속하는 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등 영내 동맹 또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사드는 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한반도에 현재 배치된 미사일 방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그러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전략적 억지력과 영내 군사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인근 지역에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와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73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자위시 알파타라는 이름의 알카에다 연계단체는 정부군과 오늘 하루 전투 끝에 알레포 인근 칸투만 마을을 장악하고 다른 곳을 포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전투로 반군이 43명, 정부군이 30명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칸투만은 알레포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수도 다마스쿠스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싱가포르가 호주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두 곳을 확장하고 해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순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국 정부는 무역 방위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가 17억 달러를 투자해 호주의 타운스빌과 숄 워터만에 위치한 군사기지 두 곳의 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이곳에 14,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4개월씩 훈련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함에 따라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정으로 싱가포르는 호주와의 군사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전망입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오늘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세금과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48시간 시한부 파업을 선언한 채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자신들의 수입이 크게 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파업 농성에는 그리스 최대 공공과 민영 노동조합의 지령에 따라 공무원들과 선박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오는 8일 밤 사회보장세의 개인 분담금을 인상하고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늘리며 연금 혜택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 조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교도소 장기 수감자 58명에 대한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번에 감형된 수감자들은 폭력과는 관계없는 마약 밀매와 마약 자금 세탁 사범들입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관련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판사들조차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감형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당수 비폭력 범법자들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인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we'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we've already seen signs that these
또 노동당 대회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당대회 준비를 계기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조차 할 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제재 여파를 느끼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Now we'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we've already seen signs that these sanctions are having an effect. That the regime in North Korea is.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수개월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를 볼 때 도발을 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노 부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We're looking at ways, as I said, that we can continue to. apply the kind of pressure that convinces the regime to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영내 긴장과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게끔 만드는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토노 부대변인은 북한 당대회를 앞둔 미국의 대비 태세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최근 행동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정권의 성격을 고려해 미국은 항상 높은 경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가 일주일째 지연되는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이견으로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미 정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 논의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교착 상황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unable to agree to a press statement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 DPRK's most recent provocative ballistic missile tests due to Russia's objection.
국무부의 한 관리는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 우려를 표명하는 언론 성명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안보리가 계속 분열될 경우 북한만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 모두 여기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식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제재 결의나 의장 성명보다 수위가 낮아 안보리 이사국들이 큰 반대 없이 쉽게 동의해왔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 로이터통신에도 언론 성명 초안에 미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내용이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조차 할 줄 모른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7차 당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평양으로 들어간 BBC 기자가 전한 내용인데요. 북한은 이번 당대회 선전을 위해 해외 취재진 100여 명을 대거 수용했죠. 이들이 전하는 북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총합대학을 방문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컴퓨터실을 방문합니다.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인 리처드 로버츠 박사가 교직원에게 어떻게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지 알고 싶다고 묻습니다. 요즘 시대엔 과학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다며 직접 학생들의 사용 실태를 보고 싶다고 물은 겁니다. 하지만 좀 전까지 컴퓨터를 열심히 보고 있던 한 학생은 인터넷 연결을 하지 못한 채 매우 당황해합니다. 담당 교원이 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로버츠 박사가 교원에게 학생이 인터넷에 스스로 접속할 줄 모르느냐고 묻자 교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교원이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질문을 던진 로버츠 박사도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서너 살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며 21세기 지구촌 주민들의 일상이 된 이 인터넷을 북한 최고의 대학 학생들이 연결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4일 김일성 대학에서 발생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이들이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하는 척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이 제대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언론들을 통해 여러 번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지난 2008년 평양 외국어대 컴퓨터실을 방문해 기자가 직접 인터넷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혀 연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었습니다. 특히 이 대학 학생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이 미국인 기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괴관 당시 외무성 부상은 ABC 방송에 학생들이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인터넷 없이는 교육은 물론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국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각이란 게 국제사회의 지적입니다. 바깥 세계에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주식 투자 등 자금을 관리하는가 하면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고 학교 수업도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년 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받은 정보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올해 연례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관리와 특별히 선발된 소수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돼 허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BBC 방송은 김일성 대학 학생들과 유의장을 찾은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도와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왜 북한이 핵무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 등 바깥 세계가 우리보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1991년 핵무기를 철수했고 한국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건 외세의 공격 위협을 끊임없이 조장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이지만 북한은 이런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또 평양의 능라 유의장에서 활기차게 놀이기구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평양은 북한이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평양은 거품이며 평양 시민들은 지방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돌봄을 정부로부터 특별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대학생은 기자를 만난 게 외국인을 처음 접하는 것이라고 말해 평양조차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지 보여줬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BBC 방송은 또 김일성 종합대학뿐 아니라 평양의 한 아동병원에서 국제평화재단 관계자들이 겪은 당황스러운 일을 소개했습니다. 병원 시설이 매우 현대화되어 있고 깨끗했지만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자문이사회 위원장인 리텐슈타인 공국 알프레드 왕자는 BBC에 병원의 의사들이 진짜 의사들이 아닌 것 같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BBC 기자는 병원 내 관계자들과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려면 피했다면서 모든 게 의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알프레드 왕자와 노벨상 수상자 3명은 지난 29일 평양에 도착해 대학들을 방문하며 학술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 등 일본 매체들은 4일 평양발로 북한 정부가 7차 노동당 대회를 선전하기 위해 많은 외국 매체들의 취재를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NHK 방송은 평양엔 현재 100명이 넘는 외국 취재진들이 있다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대회 준비를 명목으로 대규모 강제노동을 동원했는데요. 이건 역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며칠 앞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츠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서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5일 VOA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특히 이번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 강제노동을 동원한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70일 전투를 벌여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보낸 편지에서 70일 전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보상 없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하는 한편 각종 연설과 선전 문구, 선전 그림을 통해 전투 계획을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 1990년대 후반 시장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의 강제 노력 동원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노동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지도부가 자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의 체계적 동원을 즉각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im Jong-un should tak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to the ILO. It's one of the few governments that have not joined the ILO.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당국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시켜야 하고 강제노동을 영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외에도 북한 당국이 UN과 국제사회의 자국 내 인권 실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건국 때부터 지속했던 인권 유린 정책을 바꾸기를 국제사회가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케네스 로스 대표 명의로 서한을 작성해 우편과 팩스로 평양에 보내는 한편 뉴욕과 제네바 UN본부 주재 북한 대표부에도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가 지난달 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을 했는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뒷이야기와 함께 김정우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5일 북한 소녀의 일상생활을 추적한 러시아 출신 감독의 기록 영화 태양 아래를 관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 있는 한 영화관에 탈북민들을 초대해 일반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꿈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보내는 북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고위 관리들도 최근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관람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 4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리들과 국방부 직원들이 국방부에서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영화를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태양 아래는 지난 4월 25일 한국 내 언론을 대상으로 시사회가 열렸고 이틀 뒤인 27일에는 정식으로 일반에 개봉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영화는 국회와 집권 여당에서도 상영됐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 영화 제작자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1시간 46분 길이로 평양에 사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1년간 촬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주 내용은 진미가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촬영하기 직전에 만났던 진미의 생활은 모두 사전에 지시에 따라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인공의 집이 새로 지은 대형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고 실제 신문기자였던 주인공 아버지의 직업도 의류공장 노동자로 바뀌는 등 북한 당국이 주인공의 일상을 조작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에 담겼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자들이 제작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영화 장면이 촬영되는 사전 준비 작업까지 몰래 화면에 담아 북한 당국이 선전 활동을 위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관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의 간섭 때문에 제작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Это правда, но это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진실을 담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들을 만나 촬영을 할수록 사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만스키 감독은 그런 비현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영화 제작을 지원했던 러시아 당국과 정치인들이 반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영화는 앞서 지난 4월 4일에 끝난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기록영화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14일 막을 내린 제21회 빌뉴스 영화제 발틱 게이즈 경쟁 부문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서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저희 BOA는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년을 맞아 세 차례 특별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정착 탈북 난민 1호 데보라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별에서 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 뒤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따라가서 앞으로 힘든 일 많겠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감도도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미국 정착 탈북 난민 1호인 데보라 씨가 10년 전 새로운 나라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밝힌 소감입니다. 당시 데보라 씨는 기회의 나라인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데보라 씨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그냥 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그렇게 빈 두 주먹만 가지고 왔던 제가 재산이 제 이름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고요. 일단은 현현 단신으로 와가지고 가족이 생겼고 이쁜도 아기들 생겼고.
데보라 씨는 현재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해산물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직접 팔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팔기도 합니다. 4년 전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전부터 하던 가족 소유의 상점에서 함께 일했지만 2년 전에 자신 소유의 상점을 내면서 독립했습니다. 특히 데보라 씨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새로운 사업을 일군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제가 보고 제가 계약서 막 그거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계약하러 다니고 이래 제가 한 거거든요. 남편이 안 될 거다 이러면서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냥 해볼 거야 해보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다시 도전하면 이게 도전 정신으로 2년 전에 그 반대하는 걸 했는데 지금 가게가 지금 자리 잡아간 느낌 그것도 되게 보람이고 예.
데보라 씨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입소문이 퍼지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데보라 씨는 미국에 정착한 지 6년 만인 지난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곧이어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은 데보라 씨는 지금 4살과 3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없었던 삶이랑 지금 애기들 키우고 있는 삶이랑 진짜 틀리고 좀 다르거든요. 되게 그전에는 30살 먹어서도 되게 철없고 나 하나밖에 모르고 되게 제 개인밖에 모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애기 낳고 많이 성숙이 돼가고 제가
데보라 씨는 2012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탈북난민들은 미국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데보라 씨는 시민권을 받으면서 북한에서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자아를 되찾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나는 그냥 조국을 위해서 바쳐낸 존재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라는 존재 자아가 전혀 없이 자존감도 되게 없이 거기서 살다가 여기 중국에서 2년 동안 또 숨 살고 또 신분도 없이 그런 것도 제가 다 당해봤잖아요. 또.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이 됐잖아요. 거기서 진짜 다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데보라 씨는 시민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실시됐던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직접 투표한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데보라 씨에게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착 초기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낮에는 하루 종일 일했고 밤에는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해산물 상점을 운영하고 살림을 하면서 연년생 남매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몸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데보라 씨는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힘든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 열심히 일해서 다 국가에 바쳐가지고 저한테는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하면 다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다 저한테 그 대가가 오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점점 더 막 그 뭐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해가지고
데보라 씨는 미국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가 열심히 하면 빛을 볼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데보라 씨가 힘들었을 때 큰 힘이 돼준 고마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김용란 그 두리아나 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진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그때 그 공항에서 저희를 맞아주시고 한결같이 지금도 10년째 한결같이 저 딸처럼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데보라 씨는 한인교회 같은 곳에서도 도움을 받았지만 처음에만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원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선교사는 지금도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보라 씨는 김영란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시절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데보라 씨가 10년 전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는 데보라 씨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보라는 와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시 일분을 줘도 시간 안 없어서 일하고 또 학원에 가고 용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고 걔는 뭐 긴장했어요.
특히 데보라 씨는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다른 탈북 난민들과는 달리 지금은 다른 탈북 난민들도 돕고 있다고 김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데보라 씨는 또 미국 정부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길거리에서 떠돌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보라 씨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그런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랑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데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뿐으로 그렇게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착 10년을 맞은 데보라 씨는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더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항상 북한에 대한 마음, 저는 뿌리가 북한이니까요. 그 마음을 안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몫을 내가 그 사람들 몫까지 해내간다는 심정으로 네. 하루하루 최선을 살다 보면은 네. 또 10년 후에는 또 뭐 커다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탈북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되돌아본 BOA 특별기획 데보라 씨의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기획은 마치겠습니다. 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기로 한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나온 지 이달로 2년이 됩니다. 당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이 합의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던 걸까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양국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시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이 일본인 17명을 납치했고 이 가운데 5명만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 규제, 송금과 휴대금액 관련 특별 규제 조처, 인도주의 목적을 가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같은 해 7월 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개시에 맞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행 초반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현재 스톡홀름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스톡홀름 합의가 나온 뒤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과 9월 중국에서 북한 대표들을 만나 북한 측에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먼저 대북 제재를 추가 해제하도록 요구하면서 조사 결과 공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일본은 그해 10월에도 평양으로 협상단을 보내 조사 결과 공개를 북측에 거듭 촉구했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습니다. 스톡홀름 합의 이행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자 해를 넘긴 2015년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3월 말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허종망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허 의장의 차남인 허종도 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총련뿐만 아니라 북한 측까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총련 압수수색을 국가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다면서 스톡홀름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를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곧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스톡홀름 합의를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선보였고 이에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토 가스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there can be no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핵과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없다는 겁니다. 가토 담당상은 또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대북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If North Korea sincerely works on various outstanding issues and resolves them, Japan can build up a constructive relationship.
만일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몇몇 현안에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면 일본은 북한과 건설적인 관계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토 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핵과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 또 미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내전 중인 시리아의 북부 최도시 알레포 인근 주요 지역을 알카에다와 연계된 반군이 탈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정부의 추가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이 그리스 근로자들의 총파업 때문에 그리스에서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중국 같은 이웃나라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는요. 앞으로 지도에 국경을 잘못 그리면 뭐 최대 1,5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 소식은 저희들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어제는 그 내전 휴전 조치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잦아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아 북부 최대 도시이자 또 얼마 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하는 휴전 그 확대 조치가 진행됐던 이 알레포 일대에서요 격렬한 전투가 발생해서 73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금요일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인권관측소와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은요. 시리아 반군 연합과 함께 이슬람 성전주의 단체인 이 알카에다 연계 병력 같은 급진 무장 세력이요. 오늘 오전 7시쯤에 알레포시에서 서남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칸투만 마을을 정부군으로부터 빼앗았다는 겁니다.
예, 73명이 숨졌다면 휴전 조치가 무색하리만큼 인명피해가 굉장히 막대했군요.
그렇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43명은 반군 대원들이고요.
네.
나머지 30명은 친정부 민병 대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반군이 빼앗은 이 칸투만이라는 곳은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하고 알레포를 잇는 이 고속도로 인근에 있어서 정부군하고 반군 모두에게 중요한 그 요충지라고 합니다.
네.
시리아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이 반군을 몰아내고 이 일대를 통제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 반군 연합체라고 하는 자이시 알파타가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떠올라서 정부군을 위협해 왔는데요.
네.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반군이 이 마을을 재장악한 것은 정부군이 알레포 남부 전선에서 후퇴했음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시리아 난민 캠프가 공격을 받아서 여기에서도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 터키 국경 가까이에 있는 이 카모나라는 이름의 난민 캠프가요. 바로 목요일 5일 공습을 받아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최소한 2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이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유엔
예.
고위 관계자가요. 이번 난민 캠프 공습이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전쟁범 범죄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에서 이 민간인 피해는 뭐 이 소식은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와 AFP의 통신이 밝힌 이날 사망자 수 28명은 사실 최소한으로 집계한 거라고 하네요.
예.
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저항하는 현지 운동가들의 모임 지역 조직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날 난민 캠프 일대에서 30명 이상이 숨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또 부상자는 50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휴전 조치가 확대된 상황에서 난민 캠프가 공습을 받은 게 더 뭐랄까요?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알레포 일대에서 휴전 확대 조치가 진행됐는데요.
네.
이 조치가 발효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정부군 아니면은 러시아 소유로 보이는 전투기 두 대가 미사일 네 발을 이 지역에 발사했다고 반군 측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미사일 두 발이 정확하게 난민 캠프에 명중했다고 반군 지도자들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요, 이번 시리아 난민 캠프 공습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 난민 캠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그들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진행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스에서 총파업이 시작됐군요.
네. 예, 그리스 정부의 추가 긴축 조치에 항의해서 오늘 노동자들이 4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리스의 이번 총파업은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를 비롯한 각종 지방정부 업무 등 기본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예.
뭐, 낮 시간에만 운행하는 버스, 지하철을 제외하고 대중교통이 모두 멈췄고요. 국내선 항공편 운항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예.
또 그리스 수많은 섬들 사이로 오가는 배편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야 다시 운항된다고 하네요. 예.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공공부문에서 파업을 하면 그 영향이 그 주민들까지에게도 미치는데 이번에는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일요일까지 이번 파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또 주목할 것은 민간기업 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당수 동참하고 있거든요.
예.
의사진들이 또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국립의료원들은 비상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네네.
또 기자들이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출근하지 않아서 그래서 국민들은 또 소식들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변호사들도 파업에 종료될 때까지 법정에 서질 않겠다고 했고요. 이번 총파업에 앞서서 그리스 농민들은요, 이미 지난달부터 이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파업의 원인이 된 것이 그리스 정부가 취한 추가 긴축 조치인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파업이요. 그리스 의회가 오는 일요일 오후에 이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단행이 된 건데요. 이 표결이 그리스가 지난해 7월에 국제통화기금 IMF, 또 유럽연합 EU, 또 유럽중앙은행 ECB 등으로 이루어진 채권단으로부터 3차 추가 금융을 받는 대가로 추가 긴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
하지만은 이 그리스 국민들은요, 연금 개혁과 세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추가 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당장 가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이 줄고 또 세금이 오르면은 경제난 와중에 서민들의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이미 생활이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는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 뭐 이렇게 뭐 반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최대 노조인 그리스 노동총연맹은요, 이 정부의 추가 긴축 조치가 지난 6년 동안 이어진 긴축을 견뎌낸 노동자와 연금 생활 자들의 이 관에 박는 마지막 못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정부가 이 채권단의 말을 잘 듣는 순한 학생임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실상 그리스의 사회 안전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가 2010년에 재정 위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처음 구제 금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계속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 소식인데요. 조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인도에서 앞으로 지도를 잘못 그리면 그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요?
네. 이 2016 지리정부 규제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인터넷이나 각종 온라인 매체, 출판물 등을 통해서 자국 영토의 지리정보를 잘못 표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도가 중요합니다만
네.
실수로 이제 잘못 그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벌금형이라든가 징역형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인도 정부가요,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이 파키스탄하고 국경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돌을 자주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이 지도가 어떤 모양으로 표시되는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서방 언론이 인근의 자무남, 카시미르, 아로나칼 프라디시 같은 지역을 파키스탄이나 중국 영토로 표시해온 이 서방 언론의 관행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 각종 인터넷 사회연결망하고 위키피디아 같은 인터넷 백과사전 등이 인도와 주변 나라들의 국경을 잘못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경 분쟁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뭐 조금 이 지도, 이 국경선을 그리는 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인도와 이웃나라의 국경 분쟁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네. 일단 지난 1947년 파키스탄하고 분리된 이후에요. 접경지역인 이 자무 또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하고도 심심치 않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파키스탄하고 다툼이 심한데요.
네.
인도가 최근 파키스탄 접경지역에 이 레이저 벽을 설치를 했는데요. 파키스탄 측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인도 PTI 통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예, 레이저 벽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무슨 영화에나 나올 것 같죠?
네.
이 적외선하고 레이저 빔으로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야간이나 안개 속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무장한 인도 국경 수비대가 위선 통신 지휘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저벽 설치 지역 일대를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PTI 통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 기업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트럼프 후보를 아직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미국에서 이 하원의장이라는 자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인데요.
네.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계승서열 2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런 자리에 있는 라이언 하원의장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류한 건데요.
예.
어제 CNN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을 예. 했습니다.
그 앞서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류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예.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을 단합하고 좀 더 보수주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많은 공화당원이 공화당의 기치를 표방하는 인물을 지도자로 원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라이언 의장이요.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후보가 이 모든 이슬람교도에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강하게 또 트럼프를 비난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공화당이나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앞서서 라이언 의장이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 라이언 의장의 조금 차가운 반응이 트럼프 후보 측에는 뭐랄까요? 좀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 역시 라이언 의장의 의제를 지지할 준비가 안 됐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또 아마 나중에는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후보는요. 미국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뭔지 라이언 의장하고 자신이 합의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 뭔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이언 의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릭 롬니 주지사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일까요? 라이언 의장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어왔죠.
네. 공화당 지도부가 라이언 의장을 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라이언 의장은 그동안 쭉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해왔고요.
예.
어제도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 본인이 나설 의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이렇게 아직이라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가 하면 아예 뭐 나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정치 명문가인 부시 일가가 있죠.
예.
41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43대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후보였던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지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오고 있고요. 또 존 맥케인 상원의원, 벤세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를 받아들이고 지지하겠다라는 정치인들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 크리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하고요.
예.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박사 뭐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또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도요. 트럼프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냈고요. 이 페리 전 주지사는요. 어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면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면 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민주당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직 후보로 남아는 있습니다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사실상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상황인데요.
네.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 보좌관 후마 우베딘이 당국의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CNN 방송이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몇 주 내로 클린턴 후보를 직접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남아있는 경선 일정에 이 이메일 논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이 오랜만에 맑게 했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도 역시 맑습니다. 평안북도에는 여전히 구름이 남아있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 11도, 최고 20도, 남포 최저 12도, 최고 17도, 강계는 최저 8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후부터는 다시 구름이 찾아옵니다. 용현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함흥심포는 오전 오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평강 지역은 오전에만 맑겠습니다. 해상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전 해상에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는 2m 아래, 먼바다는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m 아래로 잔잔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5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오늘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조금 전 4.25 문화회관에서 개막된 노동당 제7차 대회 첫날 행사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중앙TV는 밤 10시 30분, 평양시간 밤 10시부터 정규 방송 도중 당대회 장면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BBC와 CNN 등 평양에서 당대회를 현장 취재하는 외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늘 오전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에 입장한 뒤 당대회 첫날 대회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는 9일쯤 폐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개발, 실험, 배치를 계속하는 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등 영내 동맹 또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사드는 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으며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그러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전략적 억지력과 영내 군사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인근 지역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와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73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자이시 알 파타라는 이름의 알카에다 연계 단체는 정부군과 오늘 하루 전투 끝에 알레포 인근 칸투만 마을을 장악하고 다른 곳을 포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투만은 알레포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수도 다마스쿠스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자이시 알파타는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최근 알레포 지역 휴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120개국이 참여한 비동맹 운동이 이란 동결 자금과 관련한 미국 대법원의 최근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미국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는 2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이란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본부를 둔 비동맹 운동 측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대법원의 4월 23일 결정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도 미국의 결정에 크게 반발한 뒤 지난주 유엔에 자신들의 자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3년 레바논 폭탄 테러 사건 등에 이란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으며 일련의 테러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 등 1,300여 명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호주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두 곳을 확장하고 해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순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국 정부는 무역 방위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가 17억 달러를 투자해 호주의 타운스빌과 숄워터만에 위치한 군사기지 두 곳의 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이곳에 14,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4개월씩 훈련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오늘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세금과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48시간 시한부 파업을 선언한 채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수입이 크게 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파업 농성에는 그리스 최대 공공과 민영 노동조합의 지령에 따라 공무원들과 선박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긴축 조치들은 국제채권단의 추가 구조의 구명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 정부는 4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